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코미디가 있습니다. 너무 웃기는, 세상에는 이런 코미디가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코미디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들의 가족들은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 코미디 같은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친척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집안의 마지로서 집안의 생계도 책임지고 또 가족 가솔들을 돌보고 아버지가 없는 관계로 마지가 가장 노릇해야 하는데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고 늙은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데 마지가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궁중 속에 서여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친척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알면 얼마나 알고 예수님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을까,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 병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군중 속에 서여서 능력을 행하는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예수가 맞다면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당대의 학자요 선견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소위 말해서 배웠다는 사람, 안다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미쳤다. 이들은 도가 넘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이 들렸다. 그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보고 통탄했습니다. 큰일 났다. 드디어 말세가 되었다. 이제 일을 어쩌냐고. 완전히 연계가 무너져버렸다고, 망했다고, 배웠다고 한 사람들이 통탄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친척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했고, 당대의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 내가 맞다고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이 맞다고 맹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시키고 관찰시키라고 다른 사람을 세퍼레이션, 의식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죄입니다. 진리는, 절대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은 판단으로, 맞다고 생각했던 그 판단으로 아담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고 주장했던 그 판단 때문에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맞다고 판단했던 그 생각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어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범죄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4장 39절에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께서 병든 장모, 이 베드로의 장모를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병든 사람을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왜 병이 났을까? 어떤 병이 났는지, 무엇 때문에 병이 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받았습니다. 열병이 났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풍기탱천 하늘 끝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 베드로의 장모는 화병이 난 것입니다. 화병으로 이제 더러 누워버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멀쩡한 사위가, 이 멀쩡하던 사위가 집도 절도 다 버리고 가출해버렸습니다. 그 좋은 직장도 다 버리고 자신의 딸마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집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나간 것이 아니고 동생까지 꼬셔서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안은 아피캄캄하고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장정 둘이 떠남으로 내어서 가세가 내려앉은 것입니다. 가정이 동생까지 데려가 버렸으니까 가정의 질서나 가정의 경제가 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매일매일 고기 잡아 팔아야 집안에 늘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금이 굴러가야 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해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경제가 엉망되어 버렸습니다.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돈이 씨가 말라버려서 이제 빚내서 인건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고기 사러 오는데 팔 고기가 없습니다. 그물도 배도 손본지가 오래되어져서 썩어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안의 꼴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병날만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깊은 마음의 병,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의 열이 육신으로 표출되어져서 병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누워 있었다. 카타케마이,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완전히 다리를 쭉 뻗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앉아 있을 수 있는 힘마저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열병, 프레토스, 물이 펄펄 끓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이 펄펄 나는 것입니다. 온몸에 열이 나서 이 물이 끓 듯한 그런 열, 급박한 중병의 상태가 되었음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8절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 누가복음에는 중한, 이 메가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피레토스 메가, 엄청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위가 딸을 버리고 가출해버리자 엄청나게 열받아서, 엄청난 쇼크를 받아서 베드로의 장모는 쓰러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무리를 그은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님쯤 되면 이 사위를 위해서 기도를 뒷받침해주고, 이 사위가 수고하는 그 현장에 따라가서 수발도 들어주고 후원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딸에게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할 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제자의 장모는 돈 때문에 걱정이 앞서서 그만 병이 들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하신 것은 어쩌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이 세상사, 걱정사를 아마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손을 잡았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의 모든 걱정을 들어주셨다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꾸짖으셨다 하는 것은 일종의 책망어린 어조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책망했을까? 예수님의 책망은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이 책망거리는 땅에 매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무신주의, 이 불신주의를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귀신 들렸다 하고,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미쳤다고 외면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귀신 들린 것 뿐이라고 합리화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자,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믿지 않는 위선과 제약을,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한편의 코미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심판으로 이어져서 그 영혼과 육체가 폐망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말티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조그만 이익 때문에 시험 들어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봉사하고 수종 들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 사람들이, 교회의 영성을 좌지우지해야 할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자기 판단으로 그만 화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어머니로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돈 몇 푼 때문에 눈이 멀어서 병이 난 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장모의 심정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집을 나감으로 인하여서 누가 배를 몹니까? 누가 고기를 잡고 누가 돈을 벌어옵니까? 멀쩡한 사람이 낯선 청년 따라가 버렸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입방아를 다 찧어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모의 마음도 장모도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장모의 고충을 극대화시키면서 너는 이 고충을 이해하고 너는 장모의 편에 서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장모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오늘날 교회는 바라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손님이시는 주님의 손을 보고 성도는 그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제시된 것은 막강한 주님의 손, 이 권능의 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의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손에 잡힌 장모는 잠시라도 꿈을 내지 않고 벌떡 일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판단이, 우리 아직과 고집이 고침받아야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딸을 버리고 간 사위놈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집안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사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부름받고 있구나. 그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사회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장모도 사회가 하는 그 일에 손을 보태고 자신을 던져서 봉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즉시 예수님의 일행에 대하여서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이 장모의 육신의 열병은 물론 마음의 병, 이 정신적 병까지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왜 이겨야 합니까? 시험을 이긴 자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시험을 이긴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했고 돈을 더 숭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고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슬퍼하셨고 가장 깊이 우셨던 장면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어쩌면 세상과 돈과 권력과 자리, 명예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수종들지 못합니까? 세속에 물들어서 수종들 수 없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니까, 세상에 너무 바쁘니까, 돈 버는 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가 마음 두어야 할 곳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 마음 두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에 마음을 둔다면 결국 동록이 설고 도둑을 맞고 이리떼와 뱀떼에게 모든 것을 통두리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일보다도 자기 일에 열망해서 수종될 수 없는 오늘 우리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 깊숙이 본문 속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 이 불평은 열병을 일으키는 덜불과 같이 번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덜불과 같이 번진 이 열병은 공동체를 태워버리고 말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아, 크라테오 케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한 움켜짐.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한 손으로, 강력한 힘으로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알아누워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로의 손을 움켜잡아 일으켜 주실 때 베드로 장모 또한 손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장모의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이르렀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 일을 이루시는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크라타케오 손잡아 주시는 이 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손을 강력하게 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꽉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육체의 열병과 마음의 열병에서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는 이 염천당 열병에 걸려서 베드로의 장모처럼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더랬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어난 자는 최상의 것으로 수종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수종 들어야 할 때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또 다른 신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어야 할 종들인 것입니다. 이제 손을 걷어붙이고 수종 들어야 할 종들의 역할을 우리는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는 열병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망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 세속주의 열병이든 불평의 열병이든 무관심의 열병이든 쾌락과 사체의 열병이든 그 어떤 열병에 걸렸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열망을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지성으로 최고의 정성으로 수종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역사의 거룩한 위대한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